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셋째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신앙이 바르게 성숙해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들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간추려 드리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서적인 개념이 모성애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격 없고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 그런 모성애적인 사랑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 제가 그 부분뿐 아니라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랄 때도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강하여졌다고 표현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라가면서 은혜 안에서 강해졌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개념 안에는 환란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환란으로 들어가는 환란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는 그래서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숙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란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의 결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거든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고집, 그것이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고집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전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농부로 혹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져가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정말 이 은어가 굉장히 혼잡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도들이 말하는 복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이유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부자가 됐다 하면 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뭐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심지어는 뭐 이빨이 튼튼한 것까지도 다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 TV를 틀어놓는데요. 가끔 그 김창욱 씨라는 분이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걸 봅니다.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는 프로그라서 그건 꼭 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가 그 요청된 여인들 두 사람에 의해서 강의가 됐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이 23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의 폭력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어서 너무 지긋지긋해서 정말 도망가는 심령으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남편과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와보니까 이 시댁은 자기 집과는 다르게 너무 화목하게 형제와 그 다음 부모가 뭐 아랫집에 살고 옆집에 살고 다 이렇게 해서 자주 모이고 또 이게 그 집에서 제사를 다 모시는데 뭐 아무튼 6대조 제사까지 드렸다는가, 뭐 고저부까지. 그러니까 6번의 제사가 1년에 있는 그런 시댁이었습니다. 여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시집가서 형제들이 우여졌고 자주 모이고 여러분들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하면요, 그 고생은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님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은 세탁기를 안 사주는 거예요. 세탁기를 안 사주고 손으로 빨래해야 때가 잘 간다. 그래서 손으로 빨래하게 하고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본인도 직장생활을 하고 딸 셋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부모님, 시댁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면 좀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무슨 취미생활을 하려고 어디 가서 기웃거려 봐도 자기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어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분의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이분도 22, 23세 결혼을 일찍 했고 결혼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시부모님 때문에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님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얘야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라 그렇게 말할 만큼 좋은 부모님 시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역시 시부모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거잖아요. 도대체 이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가 막힌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하세요? A or B? 한 분이 용기 있게 B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느 분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A or B? A라는 건 눈치 빠른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오늘 내용과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인용할 만한 게 있어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팔복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팔복을 예수님께서 왜 첫 설교에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여덟 가지의 복을 보면요, 첫 번째 복도 그렇고 마지막 복도 그렇고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와 마지막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복은 천국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얘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 전혀 상관없고 예수 똑같이 믿는 조건 안에서는 조금 적용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 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당시의 이해는 이랬습니다. 반드시 유대인들만 들어간다, 유대인이 아닌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확고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들어간다,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도덕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든 간에 가난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28절부터 32절에 제가 뒷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폭탄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만 가고 흠이 없는 사람들만 가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만 가는데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정말로 험투성이인 매국노요 또 몸을 천하게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이 말은 폭탄 선언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지잘난 맛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무시하는 세리와 창기들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들어갈 수 있다. 오히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창기와 세리들이 들어갈 때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볼 것은 복에 대한 정확한 단어의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에 대한 단어의 이해. 이 헬라어에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마카리우스. 이 헬라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3, 40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철학자 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헬라어의 의미를 바르게 입혀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어의 의미가 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규정한 이 복에 대한 개념은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마카리우스는 세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세이오스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인간과의 확실한 차별의 선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세이오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세이오스라고 그랬고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상태입니다. 신은 존재 그 자체로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할 때 마카리우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거든요. 디모데서에서 보면 이 말이 또다시 나오기도 하는데요. 복되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이 형용할 때에 복되다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과 조금 혼동되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 굉장히 비슷한데 유다이모아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해피.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걸 해피라고도 해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뭐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유다이모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 유다이모아입니다. 나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물질을 맡기셨다. 이러면 혹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 뭐 이런 상태가 될 때는 우리가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졌고 그것을 내가 공유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역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마카리우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이게 마카리우스의 중요한 의미니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여인인데 내 노력이나 의지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복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 아직까지는 용납이 잘 안 된다. 뭔 말인지 잘 안 된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 얘기의 출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막 복을 주셔가지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복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란으로 이사를 가셨고 하란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란에서 살아야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은 메소보다미아 문명의 근원지거든요.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의 상류역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였고요. 아주 산업의 중심지였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영향력이 막강한 메소보다미아 문명을 이룬 그곳에서 아버지 덕으로 많은 것을 일구어 놓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민 오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사막을 광야를 향해서 가서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뭐 아무런 것도 모른 채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접촉점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할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팔복을 시간 때문에 3부 예배하고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와보니까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느 때보다 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원고는 드렸는데 이제 팔복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팔복의 중요한 의미를 제가 좀 정리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팔복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뭐 여러분들 그렇게 쭉 계속해서 나가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서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믿음으로 의로워 진 거예요. 그러나 상태는 시원찮아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포함하고 상태는 시원찮은데 분명히 여러분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맨날 고추장 묻혀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까만 옷 입은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저는 여름 되면 흰 옷을 잘 입거든요. 제가 오늘은 주일이라서 양복 입고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내에서 내일 만나게 되면 백바지 입은, 내일은 부흥의 시작이니까 3일 후에 만나면 백바지 입은 할아버지를 만날 겁니다. 윗머리와 바지가 색깔이 같은. 그래서 저는 항상 식당에 가면 이 그거부터 먼저 해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여자들? 예? 앞치마라 그래요? 예, 앞치마를 달라고 그럽니다. 어제도 중국집에 가서 앞치마 입고 먹었는데, 그 왜 그렇게 하죠? 내 옷이 깨끗하니까 뭘 묻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시커먼 옷 입으면 안 합니다. 예. 내가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믿으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흰 것이 된 것이요, 여러분들 하이타이로 된 게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묻히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파산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원래의 나는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파산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왔기 때문에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통곡을 할 정도의 슬픔, 애통이라는 게 최고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거든요. 그런 슬픔의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옷 더럽히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 출신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환교수로 오셨다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세탁소를 17년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부임에 갔을 때. 근데 제가 뭘 먹다가 김치나 뭐가 튀었는지 그게 묻었어요. 그 다음날 가져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 뭐가 묻은지 모르겠고 고춧가루 같기도 하고 묻은지 모르겠고 이거 지겠느냐 이게 깨끗해지겠느냐 그랬더니요.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랬다.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희한하죠. 뭐가 묻어도 금방 가져오면 때가 잘 지워지는데 오래 두면 안 지워집니다. 죄도 똑같겠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죄도 오래 묵으면 안 지워지겠죠? 회개도 안 나오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한없이 부서지고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티끌이 되고 재가 됐다. 먼지가 되고 완전히 다 타버린 재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 민감하고 그 뭐 의해적으로 몽골한 자까지 다 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의를 위한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가는 상태를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뭐 청결한 자도 있고 여기 뭐 온유한 자도 있고 여러 개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온유하다. 이건 자꾸 성품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품적인 게 아니고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맡김입니다. 맡김. 온유하다는 것은 맡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것은 차이가 있다. 너희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훈련되어진 사람이 아니고 모세는 이것으로 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아나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난을 당한다, 굴복하다, 자기를 낮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재갈이 물린 상태 이걸 아나빔이라 그럽니다. 이게 온유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제적으로 내가 훈련해서 이 사람은 지금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상하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인데 19절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동안 특별새벽기도회 하실 때 저도 같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긴 하지만 뭐 출석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태근 목사 팬이라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듣고 금방 반응을 일으키면 그냥 그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데 그날 바라바 설교를 들을 텐데요.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들과 또 그 상황들이 좀 저한테는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나라가 너무 혼란하다. 악이 판을 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분노와 염려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꼈어요. 바라바를 내려놓고 강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은 모순이다, 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된다. 제가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의가 앞서더라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잖아요. 악역은 누구? 하나님 감당하시겠다. 악역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의인의 역할만 해. 너는 내가 의롭게 하기로 은혜를 베푼 자니까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마. 사랑해, 기도해, 축복해, 위로해, 격려해, 기다려. 하나님 제게 그런 말씀 주는데 제 마음에 평화가,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걱정 다 사라지고 분노 다 사라지고 절망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저는 그 고난 주간을 내내 그 이후로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거든,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래서 토지법에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땅을 빼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악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땅을 빼뜨는 거예요. 힘없는 유대인들의 땅을 빼뜨는 거예요. 그래도 하소연해봐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지 내가 해결할 나섰다가는 내가 더 망가지고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런 데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카리우스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악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시거든요. 희생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제게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온유하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난 내 자식 손에 피 묻는 거 못 봐.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못 봐.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 못 봐. 너는 오직 내 품성만 닮아.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 모른 척해. 내게 맡겨두고 기도해. 맡겨둬. 내가 다 정리해 줄게. 내가 다 선하게 합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기다려. 이것을 복된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끝을 내고 싶은데요. 여기에 중요한 그 복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훈련되고 연단되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은 여기에서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요,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의와 연결되어야 하고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파괴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시면 그 자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영원히 잊혀진 사람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의와 연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면 복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부자다 그러시면 되고요. 그냥 건강하다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자식들 참 농사 잘 지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 복이다 하고 침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명 없는 부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의가 없는 건강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우리가 말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의로움,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숙, 그리고 사명을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을 보고 당신은 복이 있다. 마리아를 보고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게 진실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복이라는 단어를 좀 덜 썼으면 좋겠다. 덜 침을 흘렸으면 좋겠다. 에? 부자들 너무 안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뭐 잘 되면 좋죠.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의의가 없고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없고 그 사람에게 사명이 없으면 그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것일 뿐입니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가난하지만 병과 장애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지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나는 이제 어렵고 힘든 일, 나쁘고 괴로운 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간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살아간다. 이럴 때 우리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구별해서 쓸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날 것 같죠? 질문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에 A, B로 나누어서 누가 시집잘 갔냐, 누가 복이 있느냐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그걸 사명으로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많은 대식구와 많은 제사와 딸 셋과 그 다음에 참 무심한 시부모님과 그런 사람들을 내가 희생함으로 이 가정을 지켜냈고 딸 셋 훌륭하게 시집 보냈고 나는 일 잘하고 은퇴했고 우리 남편 아직 건강하게 내 곁에 있고 우리 시부모님들 잘 모시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참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좋을까. 사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억울해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 아닌가,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논의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파도 복되고 가난해도 복되고 장애가 있어도 복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그 일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리고 삶이 곧 사명이 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완성될 그날까지 나를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삶에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조금 빠르게 하면 좋겠는데요.
복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복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아가거나 남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며 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 있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태중에 있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